고린도후서 32번 메시지. 십자가의 죽임을 통한 생명의 나타남 두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은 교리에 관한 장이며 4장은 체험에 관한 장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3장에서 그가 사역에 관해 말한 것을 그의 체험으로부터 확증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4장에는 3장에 있는 사역에 관한 각 주요 요점에 일치하는 요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그 영에, 새롭게 됨은 변화에, 영광에 중한 것은 영광의 단계에 일치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의인은 무엇과 일치합니까? 이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의에 대해 더 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질서 안에 있음. 의인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질서 안에 있는 조건과 상태를 가리킵니다. 의가 있는 곳에는 소동이나 혼란이나 혼잡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집회 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의의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르고 아름다운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집회는 의의 조건과 상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다투고 자매들은 뒤집으며 아이들은 집회소 주위를 뛰어다닌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와 혼란된 조건 하에서는 어떠한 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의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질서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의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당한 질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어떠한 것도 잘못되거나 뒤집히거나 혼란 가운데 있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혼란이나 혼동 대신에 평강과 질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은 상태가 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전체 상태가 의롭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무질서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질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질서 있는 상태가 의의 상태입니다. 4장 8절에서 바울은 모든 길에서 괴로움을 당했으며 혹은 모든 면에서 공격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공격을 받든 그에게는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는 생명의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나타남은 평강과 잔잔한 상태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아이들이나 친척에 의해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혼란이나 혼동 대신 생명을 나타낼 때 이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서 생명이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당신의 상태는 평강과 질서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와 같은 질서정연하고 평화스러운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생명으로 체험된 당신 안에 있는 과정을 거친 그 영, 요리된 그 영은 모든 상황을 잔잔하게 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4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괴로움 당하는 것과 답답한 일과 핍박과 거꾸러뜨림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혼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음에도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나타남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질서 있는 상태는 곧 의의 상태입니다. 생명과 의의 충만함. 언제든지 그 영이 생명으로 표현될 때 거기에는 의가 있습니다. 의가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잔잔하고 평화스럽고 질서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당신의 가정생활에서 체험한다면 당신의 자녀는 조용해질 것이며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는 굴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은 항상 혼란함을 잔잔케 합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을 때 그들 또한 평화스러운 상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의의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잔잔하고 평화스럽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확신하건대 천년왕국은 의로 충만할 것입니다. 왕국에는 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한 평강도 있을 것입니다. 왕국은 전적으로 평강이 있는 의의 영역이며 이 의는 생명의 결과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년왕국에서는 사망이 거의 없어지고 제한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천년왕국 안에 있는 환경은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의라는 용어를 이 같은 평화로운 상태와 조건을 가리키는 데 사용합니다. 천년왕국 후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이 없을 것이며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생명이 흐를 것이며 이것은 영원한 의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의의 상태에서 거룩한 생명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이러한 상태의 축소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참으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은 생명과 의로 충만해야 합니다. 생명과 의로 충만한 삶은 새 언약의 사역의 확증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새 언약의 사역은 그 영과 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그 영과 의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그 영과 의의 체험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 영을 체험할 때 생명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는 평강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며 거기에는 틀린 것이나 고장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이며 그러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으며 바르고 질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의입니다. 사도들은 그 영을 체험하고 생명을 나타냈으며 의의 상태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의 삶과 사역이 하나라는 것을 봅니다. 소모됨. 우리는 4장에 있는 새롭게 됨이 3장에 있는 변화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4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실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소모되었다든지 다 써버렸다든지 달아 빠졌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차이는 후패하는 것은 능동적인 반면 소모되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가을에는 잎사귀를 잃어버리고 겨울이 되면 동면을 합니다. 한편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은 능동적인 것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것은 수동적입니다. 나무가 그 잎사귀를 떨치는 의미에서 그것은 능동적입니다. 어떤 밖에 있는 것이 나뭇잎이 떨어지도록 힘을 가하지 않습니다. 나무 스스로가 그 잎사귀를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나무가 그 잎사귀를 떨칠 때 그 나무가 후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그 나무들은 그 잎사귀를 떨치도록 강요당합니다. 만일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도와주세요. 나는 내 잎사귀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가을에서 직접 봄으로 계절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잎사귀를 잃지 않을 테니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무들이 그 잎사귀를 잃는 것은 또한 수동적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라는 바울의 말은 능동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수동태인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소모되나 또는 다 써버렸으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우리의 날마다의 체험에 적용해 봅시다. 어떤 형제가 사방에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틀림없이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공격받는 사람은 지치고 소모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 같은 괴로움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소리쳐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출해달라. 나는 소모당하고 있다. 너희들은 모두 나를 달아 없어지게 하고 다 소모되게 한다. 너희들 때문에 나는 후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와 함께 이 형제는 우리의 운명이 잎사귀를 잃어버리도록 운명지어진 나무처럼 겉사람이 소모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무를 창조하신 분은 많은 종류의 나무들을 잎사귀들을 떨구어 버리도록 운명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나무들인 우리 또한 우리의 잎사귀들을 떨구어 버리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잎사귀를 떨구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떨치도록 우리를 강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겉사람이 그처럼 오랫동안 살아남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옛사람, 즉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고 소모되도록 운명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운명은 죽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아주 늙도록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의 겉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겉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겉사람을 보존하기 위해 도와달라고 외치거나 당신을 소모하는 일이나 사람들에게서 구출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일들은 내 잎사귀들을 빨리 일찍 벗어버리도록 나를 도와줍니다. 주여 나는 동역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잎사귀들을 빨리 떨쳐버리므로 일찍 성숙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도움들로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소모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사용하십니다. 젊은 형제는 결혼하기 전에 그와 결혼할 자매에 관해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꿈을 성취할 자매를 찾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자매들은 그들의 남편감으로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그들의 장래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형제나 자매를 발견하기 바라면서 한 지방교회에서 다른 지방교회로 여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여, 당신이 얼마나 영리하든 당신은 하나님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결혼 생활에 대한 당신의 장래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에 맞는 아내나 남편을 찾기 위해 그렇게 많은 힘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단순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당신은 이미 나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날의 이삭이 되어 나를 위해 당신이 예정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도록 당신을 앙망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말씀을 따를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몇 년의 결혼 생활이 지난 후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며, 주여, 당신은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에 속한 것이 아닌 당신의 예정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주께서 당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며 심지어 당신을 공격하고 당신의 겉사람을 소모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아내를 당신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주님의 주권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실수했을 때 당신의 아내는 당신에게 매우 친절하게 그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실수하지 않을 때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강하게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나무인 당신이 당신의 잎사귀를 떨구어 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나무는 스스로 그 나무 잎사귀를 떨쳐버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계절과 환경이 나무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은 여름에 얼마나 푸르르게 번성하였든지 간에 그 잎사귀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 안에서도 가을과 겨울이 오면 우리는 우리 가정의 지체들에 의해 괴로움을 받아야 합니다. 몹시 추울 때 우리는 우리의 잎사귀들을 떨쳐버리도록 강요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소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후패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주님께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더 오랫동안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겉사람이 소모되는 것임을 지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나의 체험에 따른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이해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짐. 또한 이 체험을 통해 나는 이러한 후패함, 곧 소모됨에서 나온 결과는 속사람의 새로움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만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움을 택하고 후패함은 멀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겉사람의 후패함을 멀리한다면 거기에는 속사람의 어떤 새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록수와 같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록수는 봄이 올 때 그렇게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잎사귀를 떨쳐버리고 겨울 동안 동면하는 나무들은 봄이 올 때 신선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의 겉사람의 후패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의 진행 안에서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존재에 더해지며 우리는 이 요소로 짜여집니다. 이 짜여짐은 변화를 산출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변화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새로움이 됩니다. 이 새로움은 단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신성한 요소가 더해지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본성, 겉사람이 실제적으로 재해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즉 생명의 영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생명의 발전이 새로움입니다. 다시 반복하거니와 우리는 나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겨울 동안의 나무들은 동면을 하지만 봄철이 되면 우리는 그것의 속생명의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변화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움입니다. 변화는 조성됨의 문제이며 새로움은 대치되는 것과 관련됩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겉사람이 소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그 잎사귀를 떨구는 것처럼 겉사람의 옛 요소는 후피합니다. 그 결과 속생명은 신선한 방법으로 발전합니다. 봄이 올 때 나무는 활기차고 신선하며 강건하게 됩니다. 새 잎이 나오고 결국은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림입니다. 이 새로워짐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 영광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현재의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높여지게 됩니다.